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미 주님께서 수많은 구원, 기적, 은혜, 표적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 그것 가지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 또 다른 표적을 달라.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태도, 반응이 어떠한지를 평가해서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41절, 42절은 반응에 대한 평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 이두 가지가 더불어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가지 과거 사건을 예수님이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여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과거 사람이고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세대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니느웨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41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죄가 많아서 심판을 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 요나는 사실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억지로 발걸음을 하다가 딴 마음 먹고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억지로 끌어오십니다. 그리고서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해요. 전도를 했는데 그때도 즐거운 마음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든 니느웨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방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선포했던 거의 유일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다 회개를 합니다. 이것도 참 기적 같은 그런 일이죠. 어느 정도로 회개했냐면 임금부터 시작해서 관리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다 회개하는 일에 동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그런 기적을, 구원을, 이제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보냄 받았지만 마지못해 갔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죠. 요나는 그냥 달락 며칠만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요나는 무슨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이세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세대 사람들이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세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세대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것이다. 또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우는 4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2절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은 에티오피아 여왕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한다고 말씀하시느냐. 42절 뒤에 보시면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면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직접 찾아옵니다. 자기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 말을 듣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듣고 감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이 보였던 반응은 직접 찾아와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그게 보였던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떠하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당연히 만약 남방여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이나 표적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보자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에게, 야, 네가 하는 말을 우리가 뭘 듣고 믿니? 표적을 좀 보여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니느웨 사람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남방 여왕도 솔로몬에게 아, 당신이 하는 지혜로운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좀 채워줘 봐요. 이러면서 뭔가 표적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악한 사람들,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걸 통해서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가장 모범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니느웨 사람만큼은 반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남방 여왕만큼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말씀을 듣거나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반응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너희는 그게 아니라 찾아와서 폄훼하고 정죄하고 또 우린 도저히 못 믿겠다, 다른 것들을 내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그러니까 악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반응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내용도 들어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이 그렇게 선포를 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크신 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 예수님은 옛 언약보다 크신 분. 그래서 구약이나 우리가 받았던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크고 놀란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해야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나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남방 여왕보다는 더 나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너보다는 낮게 더 훌륭하게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편안하게 얼마든지 읽으려고 하면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려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안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정확하게 퍼센트를 따져볼 수는 없지만 우리만큼 자유롭게, 우리만큼 평안하게, 그리고 우리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뭐 굳이 뭐 아프리카가, 중동이, 뭐 이런 뭐 동남아시아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얼마나 넉넉함 가운데 좋은 여건을 갖고 좋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큰 은혜, 더 많은 진리를 갖고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종종 하곤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요즘 들고 다니기도 귀찮아서 안 들고 다니지만, 또 너무도 감사하게 핸드폰 안에 성경책이 막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냥 길거리 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도 핸드폰만 꺼내면 성경을 볼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에 성경책이 쓰여지던 당시에 사람들은 글자도 몰랐고, 그 당시에 성경책 한 권을 가지려면 집한 채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야 돼서 감히 성경책을 가질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역하던 그런 당시보다 훨씬 더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교해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좋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자면 우리보다 몸도 약한 사람, 우리보다 돈도 없는 사람, 우리보다 지식도 딸린 사람,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과연 우리가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거꾸로 생각하면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권력도 있는데 근데도 신앙생활을 저 모양으로 하는데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아, 우리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도 없는데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겠다고 나와서 이것저것 감당하고,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나는 왜저 사람만도 못한 믿음일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어찌 보면 이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려면, 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은혜라는 걸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을 때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목격했는데도 은혜라는 걸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이 니느웨 사람들이 받았던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을 하려면 일단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평을 할 때는 어떤 불평을 하냐면, 아, 뭐 이까짓 은혜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고작 이런 은혜 하나 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느냐, 이런 태도를 가질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면 주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반응하려면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임을 잘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남방 여왕이 정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 때에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죄를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신앙으로 산다, 지금 당장 심판받고 지금 당장 정죄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심판 때가 반드시 있고요. 지금은 멀쩡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불신앙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오시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심판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너는 참 은혜를 여기며 믿음으로 살았다,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성도로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풍성히 받고, 받은 은혜가 큰 은혜임을 잘 깨닫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고 주님 만났을 때에도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 믿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으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이미 약속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깨닫고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더 흡족하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